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25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인간의 삶을 어두운 삶을 밝게 만들어줄 수 있고 좌절해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뭐겠습니까? 그렇죠. 감사하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겁니다. 망한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은 늘 언제나 선한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 장래에, 우리 미래에 평안과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게 전쟁이 일어나고 당장 내게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할 수 있고 이 표현은 바로 역전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왕 외의 다른 신에게 만약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라고 왕의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와 같은 어인이 지킨 왕의 그 명령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다니엘은 아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가 전쟁통에 죽고 그리고 홀홀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와서 바벨론에서 기도하면서 그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그 모든 과정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 말씀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을 겁니다. 아, 이제 내가 마지막이구나.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은 이제 내가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마 이것이 다니엘에게는 목숨을 걸고 한 기도였고 어쩌면 마지막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기도로 인해서 신고가 들어갈 거고 나는 사자굴에 던져지겠구나. 이미 다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죠. 이 감사 하나가 그의 인생을 다시금 역전을 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선한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죽더라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면에서 감사는 엄청난 우리 삶의 기술이고 또 예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는 표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많기는 한데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이 성경 말씀에서의 핵심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이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염려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이는 것. 염려거리가 있으면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도 네가 감사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세상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은 무엇인가 분명한 걸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신 거죠.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이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을 정말로 아름답게 예술 작품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는 그는 예술가의 삶을 산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걸 바꾸어 가는 사람이 있는데 감사가 이걸 바꾸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단어가 감사라면은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예술가의 손과 예술가의 마음과 시각은 보통 사람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윗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은 원래 두치오라고 하는 작가가 버렸던 대리석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 대리석이 결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별로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 큰 5m 되는 그 대리석을 버렸는데 그 대리석을 가만히 보고 있던 미켈란젤로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는 깎아내기 시작을 하죠. 왜 그러냐면은 두치오는 전혀 보지 못했던 다윗상을,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다윗상을 그 대리석 안에서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잘라낸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대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미켈란젤로는 그 안에서 보고 그걸 드러내는 이러한 능력이 바로 미켈란젤로를 대가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인생의 대가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성도,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손을 대어도, 그래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최고의 인생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죠. 사탄이 더 이상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술은 감추어져 있는 아름다움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예술이죠. 근데 감사가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를 보면은 그분의,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을 보면은 연약함도 있고 단점도 있고 가난하기도 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하고 상처도 있고 실패도 있는 사람들이죠.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참으로 이 인생을 그 누더기 속에서 꽃을 피워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 역전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절제하는 사람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가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 깎아냅니다. 자르는 작업을 하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을 드러냅니다. 이 영화를 촬영하는 감독은 촬영한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죠. 그 속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을 줄 수 있는, 누가 보아도 야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 자르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조각가는 대리석을 잘라내고 그 속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죠.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에 장문보다 단문으로 쓰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 아십니까? 장문은 여러 가지로 쭉 풀어낼 수가 있지만은 짧게 쓰기 위해서는 다 잘라내야 됩니다.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말만 딱 골라서 만들어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거 언어의 예술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교회를 부흥의 처소로, 이거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이거를 우리 교육자들과 다 앉아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용, 그 내용을 쭉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걸 다 표어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짧은 문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 짧은 단어를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얼른 기록을 한 겁니다. 기도하다가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교회를 부흥의 처소로, 뭐 여러분들 별로 뭐 대단하지 않은 문장인 것 같은데요.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 문구가 떠올라서 얼른 기록을 한 것이죠. 많은 글보다도 짧은 글이 임팩트 있게 가슴속에 확 박히는 것은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잘라내고 그 안에 딱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9세기 옥스퍼드 대학의 종교학 과목 그 시험 문제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 그래서 신학생들이 막 답을 썼습니다. 저도 아마도 답을 쓰라고 했으면은 A4 용지 앞뒤로 가득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시험 막 쓰고 있는데 유독 한 학생만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시험 감독관이 와서 그랬죠. 그냥 백지로 내면은 학사 경고 받을 수 있으니까 뭐든지 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이제 시험 시간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이 감독관이 가서 백지로 하면 안 된다고 한 번 더 경고를 주었습니다. 뚫어져라. 시험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이 학생이 정말로 답을 딱 한 줄만 기록을 하고 고사장을 빠져나갔죠. 이 답안은 옥스퍼드 대학교 신학과 창립 이후에 전설이 된 만점 답안지였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이었던 조지 고든 바이런, 바이든이 아니고요. 바이런 시인이었습니다. 조지 고든 바이런이 썼던 그 한 줄의 답, 전설의 만점 답안인데 그 답안이 이렇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별로 반응이 없는데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얼마나 절제된 문장입니까? 다 가지를 쳐내고 딱 필요한 것만 이렇게 적어놓았지. 명작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시인들이 쓴 시 중에서 가장 간결하고 가장 절제되어 있는 시, 그러면은 저는 이 시를 떠올립니다. 김상용 시인이 썼던 나무로 창을 내겠소.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국어 선생님이 좀 유난히 이상한 선생님이어서 시를 다 외우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앞에 나가서 시도 외우고 했던 고3 시기를 그렇게 보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맺이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이끌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냥은 웃지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마지막에 이 문장입니다. 왜 사냥은 당신은 왜 그렇게 농촌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힘들게 농사 짓고 밭도 갈고 꽹이로 파고 풀도 메고 하면서 왜 잘 살 수 있는데 도시에서 왜 시골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왜 사냐건 그랬더니 이 시인의 답은 이렇습니다. 웃지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웃지요라고 하는 이 세 글자 속에 그의 인생이 막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을 안 해도 절제한 이 표현 속에 그의 인생에 들어가 있고 그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이 한 문장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예술과 같은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감사의 언어는 절제가 되어 있습니다. 절제가 되면서 감동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각처럼 필요 없는 거, 도움이 되지 않는 거 다 잘라내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어찌 원망스러운 말, 원망하는 말이 왜 없겠습니까? 어찌 마음의 섭섭함과 억울함과 한맺힘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슴에 묻어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대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구약 성경 읽으면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온갖 고난을 다 겪었고 온갖 그 어려운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그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고생고생하면서 40년간 끌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보산에 하나님께서 올려놓고 한번 보라고, 저기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한번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못 들어간다. 그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다음에 이 말씀은 사실은 성경책에 없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네가 그때 내가 명령하라고 했는데 너가 쳤지, 반성을 쳤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지.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근데 사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였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율법을 상징해 주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왜 그러면은 별로 공도 없었던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수 있었는가? 가나안은 영적인 천국이죠. 여호수아는 그 이름 자체가 예수합니다. 예수. 신약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는 복음을 상징해 주는 인물이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해 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 그런 핑계를 대신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네 의분대로 막 쳤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도 마음에 모세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아무 말씀을 못 드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모세야 너 섭섭하니? 아닙니다. 모세야 마음이 괴로워? 저 아닙니다. 그럼 네 마음이 어떠니? 여러분 같으면 무슨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제 내가 여기에서 죽는구나, 마지막이구나 이걸 다 알고 있었죠. 거기에서 모세는 죽습니다. 아무에게도 시신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신을 감추어버리셨죠. 그때 이 모세는 아마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태어나서 40년간 궁중에서 살았었죠. 궁중에서 살면서 모든 학문과 무술을 다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배웠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있었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히브리인이다,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막 이런 말씀들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 일어나셨죠. 궁중에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내가 택하겠다라고 그가 40세에 궁중에서 일어납니다. 왕자의 그 길을 버리고 내가 내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이게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죠. 그리고 나가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병사를 한 명 쳐서 죽였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의분을 가지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주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어요.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모세는 양을 치면서 자신의 양도 아니라 장인의 양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기는 80세가 될 때까지 모세 자신의 재물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면서 생활을 했었죠. 왜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에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그리고 후회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내가 왜 괜히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왕자의 신분에서 지금 이처럼 비참한 양치기가 되어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막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불이 붙어 있는 그 가시덤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테니까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라. 그때 모세가 어떡합니까? 저 못 갑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기적을 보여주시죠. 모세가 그럽니다. 저 못 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죠. 모세, 그래도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저 못 갑니다.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모세 말 잘합니다. 애굽의 모든 언어를 다 익힌 사람입니다. 저 말 못해서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 말하는 것에서 혀를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든 거 아니냐? 내가 너의 입술에 말을 넣어줄 테니까 가라, 그럽니다. 그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갈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이건 뭔지 아십니까? 모세의 겸손함이 아닙니다. 만약에 모세가 정말 겸손했다면 하나님께서 화를 안 내셨겠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대꾸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시면서, 그래, 네가 말하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말 잘하는 너희 형 아론을 내가 대신 보내줄 테니까, 함께 보내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진노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세가 아니죠. 모세가 왜 그랬겠습니까? 40년 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려고 했을 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왜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40년이 지난 이 80세가 되었을 때 왜 찾아오셔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모세의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마음이 있었죠.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겨우 받고 이제 바로에게 가죠. 그리고 40년 길, 광야길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고 장관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것 아닙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느냐? 모세의 말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할 때 그는 성막 앞에 가서 엎드리죠.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그의 내리 속에 다 지나갔을 겁니다. 참 나같이 못났고 나같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가지고 있었고 대적하려는 마음 가지고 있었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40년간이나 이렇게 쭉 인도해 오셨고 마지막 이제 120세가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눈이 시력이 좋고 내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것, 이 모든 것을 다 생각을 하면서,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지나간 모든 것들이 다 필름처럼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그러죠. 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대요. 모세에게 그런 필름이 다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로 하나님께 그랬겠죠. 모세, 너 왜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도 그때 모세는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딱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놈을 이렇게 들어서 사용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과 사고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능력이 바로 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장로님들 나오셔서 특송을 하시는데 장로님들이 살아왔던 삶들을 한번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았다면, 영접을 했다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즉 성도의 특징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셨다면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새 자녀의 운동화를 사줄 수 없을 만큼 아들이 세 명이 있었는데 운동화를 사줄 만큼 돈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남자가 중고 세탁기를 판매한다는 그 글을 보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집이 크고 넓고 집 안에 있는 최고급 가구들 너무너무 나와 비교가 되면서 너무 잘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중고 세탁기라고 하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조금 주고 그 중고 세탁기를 가지고 이제 나오면서 주인 내외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집에 아들 세 명이 있는데 얼마나 개구장인지, 얼마나 많이 뛰어다니는데 신발을 새 걸 사주면 금방 다 닳아서 없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걱정이라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집에 그 부인이 고개를 숙이고 방 안으로 그만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몹시 당황했죠. 그때 그 부인의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딸 하나가 있는데요. 12살인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신의 아들들이 그렇게 막 뛰어다닌다는 말을 듣고 아내가 지금 슬픔에 잠겨서 저렇게 울고 있는 겁니다. 집에 돌아온 그 아버지는 현관에 놓여져 있는 세 아들의 다 닳아버린 운동화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불평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이 아이들의 건강한 모습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달팽이는 빨리 달리는 노루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천천히 유영하고 있는 거북이는 하늘에 빨리 날아다니고 있는 종단새를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내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이죠. 우리 집에 있는 것이고 행복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럴 수만 있다면은, 설 수만 있다면은, 들을 수만 있다면은, 말할 수만 있다면은, 볼 수만 있다면은, 내가 오늘 호흡만 할 수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누군가는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워있던 아버지가 일어나서 스스로 그 밥을 떠서 그냥 밥 먹는 그냥 그게 생활의 단데 그 밥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좋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성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는 이미 다 누리면서 다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기적을 나는 이미 그 기적 속에 들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를 가지지 못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내 인생을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단어 날마다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것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 나의 하루하루의 삶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해야 행복할지 고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더 빠르고 그것이 더 진리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통장에 100억이 있고 나는 만원도 없는데 그걸 비교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잘 걷지도 못하고 그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